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산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솥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의 어느 지방을 방문을 하다가 여기에 날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가서 갑자기 선물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사면서 보니까 가게가 크고 좋은 가게가 아니어서 그런지 물건이 좀 오래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할수 없이라도 그걸 사서 그 가정에 선물로 드리면서 방문을 하기는 했지만은 가끔 아직도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참 죄송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즉석에서 준비한 것처럼 이 선물에 정성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물은 그 속에 깊은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지를 않습니까? 어떤 분은 봄에 씨를 뿌려서 물주고 정성껏 가꾸어서 그걸 거저다가 이웃에게 선물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 달 동안의 사랑의 수고와 그긴 시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값진 선물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앞부분 7절 말씀까지에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한 다음에 가장 정성이 들어가고 가장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그런 선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을 하느냐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대략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는 예수님 나시기 훨씬 전한 750년 전으로, 그러니까 주전 8세기경이 그 역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 이 왕국이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남왕국을 배경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남왕국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힘이 없고 이 남왕국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북왕국이 아람과 손을 잡고 연합군을 편성해서 침략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과 백성들 사이에 너무너무 마음이 떨리는 것처럼 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왕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하스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떠났다, 떠났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은 너 그렇게 떨고 있지만 말고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하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무척이나 실망을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셨어요. 그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였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봤던 이사야 9장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장 말씀을 보세요. 여기 9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된 이 탄생하신 아기 여러분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전통적인 유대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와서 백성들을 구원할 그것을 암시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히스기야가 다른 어떤 왕보다도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쓴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이래요. 그는 아수르왕 산헤립이 18만 5천, 그때 18만 5천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대군입니다. 이런 많은 군사들을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는 더 이상 막아낼 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아무런 방법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는 구원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하게 여겨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예루살렘은 그 이전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어디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자. 자신의 질병 하나도 막아낼 무슨 저항력조차도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는 아마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무슨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그 다음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의 방종과 교만으로 인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또 너 후손들은 바벨론 궁전의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통적인 유대학자들은 이걸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7장과 9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둘도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증거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하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 아닙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느 선지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이 구약 이사야서에 언급된 그 아기가 바로 여기 탄생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맞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나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왜 최고의 선물인가요? 우선 말하자면은 가장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된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기점으로 이사야 서와의 그 거리는 750년이라고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700-800년 동안 준비된 선물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흔히들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라고 뱀에게 나타난 사탄에게 그 저주하게 되게 되는데 그 저주하는 말 3장 15절은 사탄에게 하는 저주거든요.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뭐 이러면서 자꾸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가 계세요. 남자에게서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버지가 없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언급한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시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오래전부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에게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선물이죠. 우리가 이맘때면 생각나는 문학 작품이 하나 있죠.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짐과 델라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성탄절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이 델라는 남편의 시계, 줄이 없는 것을 그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으로 시계줄을 샀고 남편 짐은 아내가 가지고 싶어 하던 그 머리빗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샀는데 저녁에 모여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됐습니까? 빚은 있는데 빚을 머리카락이 없고 시계줄은 장만을 했는데 시계는 없고 부둥 껴안고 이들은 서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울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사랑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참 슬퍼요.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아름답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름답기만 하고 가슴이 저미는 그런 슬픈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쓴 프리젠트, 선물이라고 번역된 그러한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그 베스트셀러고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두꺼운 책도 아니고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떤 노인이 한 어린아이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에 나중에 중년, 장년이 돼서도 이 노인을 가끔 찾아오게 됩니다.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노인을 찾아봐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 노인이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겠다고. 그 가장 소중한 선물,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책에서 정리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라. 둘째는 과거가 쓰라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쓰라린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과거로부터 배워라. 세 번째는 미리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서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나가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라. 이런 네 가지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 책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그래 맞는 얘기야. 정말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중요한 네 가지의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다. 참 훌륭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하고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자꾸 해나가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나가라고 하는지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노인을 찾아갔을 때에는 그 노인은 이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인생을 잘 사는데 필요한 서너 가지 충고를 해주시고 그걸로 끝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다가 안 될 때 해주시는 그런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또 우리가 하고자 아니할 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실 분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눈물까지 닦아주실 분을 보내주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너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그 다음에 난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격려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못할 때에 우리를 도와서 해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이 세상에서 조금 인생을 성취하고 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영원한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 안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고스란히 그 속에 담겨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환한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빛이었고 그것은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누구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말씀 유심히 보시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지명이 나오죠. 납달리도 나오고 스불론도 나오고 갈릴리도 나오고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흑암에 앉은 고통의 땅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흑암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거기는 변방지역이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았고 그리고 이 무렵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에 나오지 않아요. 점령당해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이 점령당해서 그 백성들이 잡혀가지고 아수르로 옮겨가게 됐던 그러한 이야기. 열왕기하 15장 2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통. 이것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의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고 바로 거기가 갈릴리고 바로 거기가 스불론이고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거기 사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것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많은 집념을 가지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맨 끝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충 해보다가 그냥 집어치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집념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탄생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손길,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핍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그걸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복음의 말씀이 환란과 핍박을 뚫고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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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예수님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표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표정이요, 선물을 받는 사람처럼 기쁜 그러한 얼굴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흐뭇해하잖아요. 얼굴이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연습해보세요. 선물 받으면은 선물 빼앗긴 얼굴로 살면은 안 되고 선물 받은 그러한 얼굴로, 세상은 다 힘들고 고통을 안겨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이 선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기지도 마시고 양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다 가지면은 남들 못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충만하셔서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12월 중순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주변에 많은 혼란과 개인적인 삶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흑암에 앉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 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가장 완전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두 팔을 내밀어 예수님을 받습니다. 흑암에 앉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활동하지 못하는 우리의 권속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세임 주시고 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궁의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위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버리고 세상 사랑 나버렸네. 예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가란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